네, 반갑습니다. 저는 늘 그 진영 목사님 보면 이렇게 유머가 있고 늘 재밌으세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명씩 뽑아서 12명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지파에서 10명씩 뽑아서 본인도 아셨던 것 같은데 아, 예. 어쨌든 웃었습니다. 이렇게 또 긴장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제 조카가 이제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을 처음 갔을 때 뭐 이제 집에서 운동장에 놀러 갔다가 그 운동장은 제가 모르죠. 길을 잘 모르니까. 근데 잘 놀다가 그때는 그렇잖아요. 보통 한 7살, 8살 때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놀다가 다툴 때가 있잖아요. 이 조카 녀석이 화가 났는지 집에 가버린 거예요. 저는 거기 모르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점심에 놀러 가서 저녁 먹을 때쯤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집에서도 난리가 났죠. 얘 모르는 애를 버리고 왔으니까 서로 막 찾고 이러다가 뭐 한 2시간 요즘에 이제 제가 집을 찾아가서 같이 흐느끼며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길을 잃어버릴 때는 길을 몰라서 잃어버릴 때가 많죠. 혹은 뭐 지도를 잘못 보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고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죠. 사실은 뭐 카톨릭 쪽의 신학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썼던 영성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 헨리 나우엔이 대단히 유명한 대단한 또 저술가이기도 하고 영성가인데 그 캐톨릭 쪽에서 노틀담 신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틀담, 뭐 예일, 하버드 이런 데서 교수로 일을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노틀담 갔다 예일 갔다 마지막에 하버드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길을 잃었다는 거 자기가. 헨리 나우엔의 얘기입니다. 하버드에서. 우리는 하버드에서는 길을 안 잃을 것 같은데 아니 돈 있죠. 책 엄청 많이 써서 뭐 유명해졌죠. 뭐 사람들의 평판 좋죠. 뭐 가진 것을 다 가졌을 텐데 이분이 그때 길을 잃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혼란스러운 시절을 겪는데 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이 많고 뭐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길을 잃는 겁니다. 그때 이제 라르시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 만나서 하버드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뭐 대단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학을 떠납니다. 떠나고 그 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프랑스의 한 150명 정도 되는 장애 아이들을 그 돌보는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요. 거기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아마 라르시 공동체에서 본인이 내가 와봤더니 생각보다 의미는 있지만 힘든 일이고 거기서도 내 삶이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으면 다시 하버드로 돌아갔겠죠.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라르시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생각에는 헨리 나우엔이 굳이 길을 잃었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잘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청년들 많지만 길을 잃었다 할 때가 다 언제예요? 어느 직장 혹은 얼마나 뭐 페이를 많이 주는 곳 아니면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이 이러저러한데 뭐 이런 데 우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확한 직장 좀 내가 원하는 어떤 페이를 주는 곳 뭐 이런 것을 길이라 생각할 때가 많은데 헨리 나우엔을 보니까 그러지 않고도 그런 모든 것을 갖춰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길을 모르지 않는데 길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나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바로 땅 앞에서 쓴 세 편의 설교거든요. 가나안식이 믿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저기를 차지해라 정복하라 말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보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길이 있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오늘 1장 28절 혹시 뭐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1장 2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그 구절에 우리가 아, 지금 가나안 땅이 앞인데 어디로 갑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이에요. 우리 어디로 가지? 길이 앞에 있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30절인가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다음 절, 31절? 32절? 예,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 없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사실은 길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고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데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길을 못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광야에도 길이 생겨지고 사막에 물이 생겨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지면 길이 있는데도, 목적지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정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 그 세 가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신명기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잘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을 앞두고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열두 정탐꾼 이야기는 다 잘 아시잖아요. 오, 가보니까 뭐 열매도 너무 크고 너무 괜찮은 땅이고 들어갈 만한 땅이라서 좋게 보고를 했어요. 첫 번째는 좋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but, 그러나, 아, 가봤더니 이게 성벽이 너무 단단하고 성곽이 높고, 아, 그 다음에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이에요. 현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현실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를 봤을 때 본능적으로 캐치도 하고 막 경제관념도 있고 옳고 그름도 따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현실 감각이 투철해지려면 지금 이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공부도 하고 막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인관계도 만들고 해야죠. 그러나 현실 감각이 너무 강해지면 때로는 믿음이 없어져요. 아,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현실 감각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금방 포기합니다. 왜냐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빨리 알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되는 일, 이거 되는 일. 누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다 나누고 있거든요. 내가 될 만한 일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것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좀 내가 얻고 싶어요. 그게 기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현실적인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장 30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악자손이 있지만, 성벽이 크지만, 성곽은 높지만, 지금도 싸울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럼 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곳에서는 안 싸우실 수도 있다라는 불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전능자시다.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손을 주겠다. 가장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99세인데 생식기능이 끊어졌는데 하필이면 약속하시는 게 아들이에요. 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집어서 아들을 얘기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뭐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내가 나를 아는데 인간들이 99세에 아이를 어떻게 납니까?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라. 그러니까 현실에 무너지지 말란 얘기예요. 안악자손 보고 안악자손은 키를 보니까 내 머리통 하나가 더 있는데 싸봐야 소용없지. 이것만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왜 하나님이 전능자이신지를 신학적으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있고 또 내가 엄마 아빠가 돼서 내 자녀를 낳고. 근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어요. 그분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온 우주의 제1 원인이에요. 그분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에는 그 전에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없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 위에 있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로서 오늘이나 또 앞으로나 과거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싸우셨고 오늘도 싸우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 될 일들이 좀 보여질 때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될 만한 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얼라인먼트 이렇게 늘 방문하는 이유가 우리 진 목사님하고 저는 좀 성향이 달라요. 여기 현실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없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좀 경제관념도 굉장히 좀 있고요. 현실 감각도 있고요. 이게 뭐 목사하기 전에 10년 동안 교수 생활도 했고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얼추는 압니다. 손해보는 일이 뭔지도 알고 손해 안 봐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고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제안하게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지.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 근데 제가 진 목사님 보면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얼라인먼트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본인은 완벽한 준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그 준비하지 않은 것보다 크신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늘 저는 그걸 경험하러 이 자리에 옵니다. 현실을 좀 등지고 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이곳에서 좀 있기를. 그리고 늘 그걸 또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이 미국의 일정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무 작게 알았던 하나님, 내가 제안했던 하나님을 좀 믿음의 눈을 떠서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 스스로도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또 세상에 나가면 안악자손같이 큰 거인들이 도사리고 있겠죠. 그때마다 나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가 아니고 제1 원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 크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돌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너무 진부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또 두려워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안아줬지 않냐.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너희를 안겠다라는 게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의 형벌이 뭘까요? 그 두려움 자체예요. 그 두려움이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쫓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그 길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형벌을 받죠. 저는 이 말씀 볼 때 번지점프 있잖아요.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여기 우리 은선자매 했다면서요. 안 무섭나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 얼마를 주면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 봅니다. 100만 원? 아,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왜 연인끼리 서로 이렇게 딱 묶고 뛰어내릴 때 있잖아요. 부부가 하는 건 못 봤어요. 부부가 하는 거. 부부가 하는 거 못 봤는데 연인들은 하더라고. 아, 이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미혼 여성들은 그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번 뛰자 그러면 뛸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이 용기가 있고 어떤 한 사람이 용기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번 뛰자 하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요한 1서의 주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 얘기를 번지점프로 치자면 아,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리를 묶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뛰어주시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뛰라고는 못 뛰겠죠. 우리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등을 떠미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제가 여기 올 때 그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비행기에서 왔는데 그때 하나의 이렇게 좋은 글귀인데 그 글귀가 인문학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크리스찬 책이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결코 지식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인풋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식은 사랑보다는 클 수 없대요. 이게 참 맞는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 사랑도 존재보단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훈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아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존재의 크기만큼 제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항상 모자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인문학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존재의 크기만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얼라인먼트가 뭘까? 내 존재의 크기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서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옆에 뭐 축복성하고 뭐 어떤 지식을 주고 서로 교제하고 아무래도 그 사람의 크기만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고귀한 만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광야에서도 너희를 아들 안는 것 같이 이곳까지 이르게 했으니 이곳에서도 너희를 안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번지점프대에서 우리를 늘 미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 맞아요? 이건 틀린 얘기죠.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가나안 땅 앞에서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했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켰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것,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 이게 길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아주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 없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이제 이 중에 12명을 택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차지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라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뭐였을까요? 12명을 보낸. 가가지고 전략을 짜고 거기 어떤 집 와서 통로를 만들어서 너희가 전쟁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고 그거 해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였다면 차지하고 정복하라 전에 나왔어야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이 길로 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정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능하신 전능자라면 그 땅을 보러 보낸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마음 뭐냐면 가서 좋은 땅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할 땅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갔다 와서 뭘 보고 와요? 안악자손. 불가능한 것을 보고 와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가 보다. 좋은 땅은 못 보고 죽을 땅을 보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함께 와주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우리를 밀어넣겠구나. 죽게 만들겠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나와요. 세 번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전능자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크기만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세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러면 정탐 보내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에서 쟤네들 갔다 온 보고 받으시려고 거기 계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계셨을까요? 저는 가나안 땅에 이미 주인으로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지 않고 결코 우리를 먼저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수수께끼 주시는 것 같죠. 인생이 너 한번 풀어봐. 그리고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줄 복이 달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항상 그 복을 찾아내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철저하게 이슬람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이슬람은 알라가 있잖아요. 알라가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지옥에 보낼지 천국으로 보낼지. 근데 그때그때 알라는 기분이 달라요. 착하게 하고 있는 면을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알라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알라 기분이 좀 나빴어, 그날은. 그럼 지옥이에요. 유일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프리패스가 있어요. 그게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군복에 피를 묻히고 알라 앞에 서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슬람의 신앙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어떤 이생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유대교도 똑같죠. 율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것 같고 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도 주시고 복을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하기 나름이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선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그 복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좀 꼴보기 싫은 짓 한다고 뺏어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과응보에 따르지만 인과응보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항상 크시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밀어놓고 안악자손에게 죽이려는 게 주의 뜻이 아니고 그 땅에 이미 먼저 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실 때 나중에 쫓아오셔서 잘 지내고 있니? 갑자기 승아가 보이네. 승아가 포틀랜드에 여기 왔는데 여기 하나님 안 계셨다가 승아가 여기 포틀랜드를 선택한 다음에 뒤쫓아오셔서 너 드디어 이런 선택을 했구나. 너무 잘했어. 내가 너 이제 복 줄게. 이게 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포틀랜드에 먼저 계시죠. 그리고 승아를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얼라이먼트 첫날 얘기 드렸던 만유의 주, 올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길 앞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길 잃어버리면 믿음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믿음을 원하시는데 하나가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신다는 거예요. 전능자로.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번지점프 뒤에서 뛰어봐 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앞서가신다. 먼저 계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우리 함께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으로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물밖에 물고기라는 제목이었어요. 물밖에 물고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밖에 물고기. 이게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낚시합니까? 또 그런 예? 예정입니까? 아, 또 오늘 이 말씀이 복습될 수 있겠네요. 그 시간에 낚시 딱 끌어올려서 올라오잖아요. 죽은 거죠.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는데 저는 물고기가 안 돼봐서 몰라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살잖아요. 물을 고마워할까? 여러분 어때요? 물고기가 물을 고마워할까요? 제 생각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산소 고마워해요? 산소 마시면서 땡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오늘 산소를 주시고 또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잘 조절해 주시고 질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동작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고기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느 날 물이 너무 깝깝한 거예요. 밖에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밖으로 보니까 새도 막 지저귀고 막 수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막 나무 열매도 먹고 나 너무 궁금해. 그래서 탁 튀어나간 거예요. 나가서 나도 이제 좀 사과 좀 먹고 싶다고 나도 좀 숨 좀 쉬고 싶다고. 자, 그럼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거 주면 하나님 아니죠. 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물고기를 집어넣어야죠. 근데 바로 집어넣으면 탁 나오자마자 탁 집어넣으면 물고기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하나님 좌우지간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니 숨 나가보겠다는데 맨날 이렇게 물 안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호기심이 있어서 탁 튀어나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햇볕이에요. 쬐주는 거죠. 다 말리는 거예요. 계속 바람도 싹 불고 물기가 빠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물고기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물고기가? 뭐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사과 달라고 그러겠어요? 숨 쉬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물에 넣어달라 하죠. 그때 물고기는 물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물이 있어야 사는구나. 저는 그 예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만들어 보면서 우리에게 물이 뭘까? 우리는 늘 좀 벗어나기를 원해요. 이 현실을 또 우리의 일상을 뭔가 좀 벗어나서 호기심 있게 혹은 뭐 남들처럼 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그게 물밖에 물고기의 어떤 바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물 밖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구할 때가 많은데 안 주세요. 그거 주면 하나님 아니죠. 때로는 햇볕과 같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내 몸이 말라가는 바람이 불어질 때 우리에게 그것은 아픔일지 몰라도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 없음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일 동안 가데스 바냐까지 온 길을 1년씩 계수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그 40년이 뭐예요? 그게 바람 불고 물고기한테 햇볕 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게 오늘 세 가지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전능자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죠. 얼라인먼트가 저는 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1박 2일의 일정 동안에 내가 물 밖에 혹시 나와서 엉뚱하고 구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뻔히 앞에 놓아준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앞에 있는데 찾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웃겨요. 가나안 땅을 주시옵소서를 가나안 땅 앞에서 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삶은 아닌지를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물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중에 그 햇볕이 쨍쨍한 분은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상현 전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히트한 곡입니다. 두 곡이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이라는 곡인데 우리 상현 형제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특송도 해주고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가사 중에 보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여기까지 인도한 그 사랑 알 때 어찌 내가 무엇을 주 앞에 아끼겠나이까 드리고 또 드려도 갚을 수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기까지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사 그걸 놓쳐버리니까 현실을 만나면 현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억나고 믿음이 회복되길 원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의 힘으로 착각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것도 신앙 아니죠. 여기까지도 주께서 도우셨고 앞으로도 그 전능자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길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